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언 17장 이제 후반부를 오늘 좀 같이 보겠는데요. 잠언 또 욥기 전도서를 통틀어서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서. 근데 이 지혜서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실천적 지혜와 사색적 지혜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잠언서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실천적 지혜에 해당해요. 실천적 지혜라는 것은 원래 지혜라는 말이 사실은 기술적이다 이런 그 단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적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게 하나의 삶의 기술이죠. 그리고 그 얻어진 결과를 사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묵상한다 그러죠, 보통. 묵상해서 또 나오는 도출되는 정의가 인생은 살아보니까 모순이 많더라. 또 허무하더라, 또 불확실하더라. 이게 어느 책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전도서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거를 무슨 지혜라고도 한다고요? 사색적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천적 지혜가 순서상으로는 먼저예요. 사람이 지혜를 얻는 데에는 다 겪고 나서 뼛속 깊이 경험을 통해 삶의 기술을 습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잠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 전체의 삶 속에 하나의 공식 같은 그런 책들입니다. 윤리나 도덕책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인간의 삶의 기술상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그 이야기가 사실은 매 장마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설명들이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낸 끝에 전도서나 욥기 책을 통해서 우리는 사색적 결론을 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솔로몬이 지은 그 전도서를 보면 그런 사색적 결과가 많죠. 그래서 잠언, 전도, 또 욥기 이런 책들은 좀 이렇게 한꺼번에 읽어보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종합적으로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15절을 보겠는데요.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뭘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미워하신다. 이것은 그 성경 기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예적 표현인데 하나님의 극단적 그 심판을 묘사할 때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극단적 심판을 묘사할 때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이제 왜 싫어하는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왜 싫어할까요, 여러분?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본성, 또 하나님의 본질이 의로우세요. 그래서 단순히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언서라는 책은 전부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본질적인 얘기를 인간의 삶에 투영시켜서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거짓된 뒤집어 없는 왜 악한 것인데도 분명히 악한데 그걸 왜 선하다고 얘기를 하고 왜 이분은 참 그 선한 분인데 왜 악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종 욥기 강해를 할 때 그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기초예요. 기초. 기초고 중심이에요. 두 번째, 16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가. 그 미련한 사람은 손에 자기가 들고 있는 돈을 가지고 뭘 사려고 하죠? 지혜를 사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혜가 자기 눈에는 이렇게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정작 그렇게 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뭘로 때우죠? 이걸로 때워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은 말하자면 지혜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지혜라는 결과물은 살아내서 그렇게 걸어가서 끝에 도출되는 얻어지는 것이 지혜인데 그렇게 걸어가고 싶지는 않고 그 결과만 따먹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걸 뭘로 미련한 사람은 한다고요? 돈으로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귀찮고 싫으니까 그 결과를 돈을 주고 사요. 이런 모든 시도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는 거죠. 자,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네, 여기 친구 또 형제 이게 이제 동의어인데 이제 표현을 다르게 한 거죠. 근데 이 친구는 곧 형제를 얘기하는데 이 친구나 형제의 본질은 누가 친구고 누가 형제일 수 있는가? 우리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명한 형제가 있었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 자기 아우를 죽여놓고 하나님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하니까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참 형제는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참 형제가 아니라 항상 그 이웃이 그 형제가 그 친구가 공공한 일을 당할 때 늘 옆에 있을 수 있고 옆에 있어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형제고 진짜 친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장 힘겹고 어렵고 외롭고 절망 중에 던져져 있을 때 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서 왔다가 이익이 소멸되거나 없어지면 다 사라지는 그 바닷가에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파도의 거품 같은 것이 세상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참된 친구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인간의 원초적 질서, 선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은 결국 누구를 유추해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를 유추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겐 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잠언의 그 큰 단어는 두 개예요. 지혜. 그 지혜는 무엇을 향한 지혜입니까?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데 그 지혜가 소용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일들을 만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또 대해야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 또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그 끝 언저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된 하루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거죠. 자, 우리 다음 절을 볼까요?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지혜 없는 자, 남의 손을 잡다. 그리고 보증이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 없는 보편적인 일반인들의 삶을 비유해서 건네는 설명입니다. 지혜 없는 자의 삶은 정확해요. 진리가 아닌 걸 목숨처럼 붙들고 그 다 남의 손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지금 붙잡고 있지 말아야 될 남의 손을 붙들고 있는 거 없어요? 이거 의지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목숨처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있어요? 그 손을 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믿습니까? 여기 남의 손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비유를 한 건데 우리가 절대 보증 서고 또 함께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삶의 파편 조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손에만 붙들려야 돼요. 믿습니까?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그러니까 단순히 18절 말씀은 남의 보증 쓰지 말라. 거기에 머무는 남의 보증도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 머무는 교훈이 아니에요. 예. 자,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여기 자기 문을 높인다?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첫째, 하나님이 살라고 준 이 땅의 물질들을 담을 높이 쌓아서 문을 높이 만들어서 자기만 먹고 사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해석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해석인데 보통 성경에서 문 하면 우리 신체의 기관으로 비유를 하자면 문은 어디를 말하는 듯 보여집니까? 문. 우리 신체 기관의 문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입이에요, 입. 사람에게 언어만큼 그 사람의 품격과 내용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기관이 없죠. 문은 입이에요, 입. 그 입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입으로 계속 거만스럽게 말하고 자기를 높이고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자기 자랑에 도취돼 있고 이런 분들 가끔 우리가 주변에서 보잖아요. 그런 사람은 결국 그 결과가 파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라는 것은 우리 언어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멀쩡히 가만히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 언어는 그 사람이 자기를 이제 발현하는 가장 적극적인 기관이고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그분이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는 성령님께서 또 우리의 무지도 열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듯이 상대방이 나를 아는 방법은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안의 내용을 꺼낼 때, 근데 그 내용이 문이 높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보세요.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여기 다툼이라는 말은 그냥 티격태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항상 그 말 습관이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그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말의 습관을 가진 분들이 왜 그런 습관이 밖으로 터져 나올까요? 왜? 그 심령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언어라는 것은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지금 심성과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그대로 입술 밖으로 언어로 형성이 되어서 상대방을 찌르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건 다 결과가 파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또 문을 높이는 그래서 자기만 최고인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이걸 성경의 복음이라고 썼나 싶은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전부 누구를 경외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우리가 아무리 속이야 어쨌든 간에 말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타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게 될까요? 이지러진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말이 왜 저래? 저러고 천국 가겠어? 예,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욕이 됩니까? 하나님이 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언어 하나가 전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 땅에 복음의 도구, 하나님의 나라 언어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 언어가 훈련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왜 지혜를 히브리 사람들이 기술이라고 정의했나 이런 게 전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삶의 훈련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얻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삶의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걸 무슨 지혜라고도 한다고요? 실천적 지혜라고도 합니다. 자,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예, 혀 얘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앞에 19절에 자기 문을 높이는 자 이 표현 때문에 이어서 언어의 기관에 해당하는 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혀는 인격과 사람의 됨됨이를 이제 말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1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미련하다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두 번 나왔죠?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 말을 들이다 보면 다른 단어예요. 우리 말은 그것을 그냥 어떻게 똑같이 그냥 미련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잠언 그 21절에 보면 앞에 미련, 캐실이라고 썼어요. 캐실 이것은 지적이고 도덕적인 미련함을 얘기합니다. 앞에 미련은 계실, 그리고 뒤에 미련, 미련한 자의 아비는 그랬죠. 이 미련은 나발. 나발은 어디서 많이 듣던 그 기억이 있죠. 다윗이 자기 병사들의 먹을 것을 부자 나발에게 좀 구했는데 거절당하죠. 그러니까 그 미련한 거예요. 왜? 자기의 산업을 지켜주고 또 그거를 떠나서라도 지금 허기진 사람들이 있다면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된 본성상 먹여야 됩니까? 굶겨야 됩니까? 그럼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유한 자인 나발이 그걸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어려움을 당하죠. 미련한 거예요. 그 미련함은 그 마음에 형성된 그냥 물질만 하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돈만 하는 그런 가치관 때문에 상대방이 굶어서 뭐 죽건 말건 그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이 소떼 양떼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벌은 건데 어떻게 모은 건데 내 살점 같은 재물을 왜 내가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줘? 이게 미련한 생각이에요. 정말 그 나발이, 그 나발이란 말이 미련한 자라는 뜻인데, 그 나발이, 근데 어떻게 이름도 나발이에요. 그 나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창조적 질서 속에의 지혜가 있었다면 그런 판단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못 해요. 어휴, 당연히 창조의 본성상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먹여야 되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제가 여러 책을 이렇게 참고하다가 재미있는 책을 하나 봤어요. 21절에서 아무 그 해석적 설명이 없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 21절은 그냥 해석을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지나갔어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봤더니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그러니까 마치 이런 정도의 당연함에 해당되는 거죠. 숨을 쉬어야 삽니다. 그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콧구멍으로 숨을 쉬어야 삽니다 라는 말처럼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이건 설명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그 정도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구절이라면 이게 중요한 구절일까요? 뭐 별 가치가 없는 구절일까요? 이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네, 여기 뒤에 미련함은 그래서 종교적 미련함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미련함. 영이 복된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고 보는 거죠. 아, 돈은 뭐 내가 또 벌면 되는 거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이런 삶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본성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자, 본문은 우리가 28절까지입니다만은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제가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 말은 그냥 말하지 말고 살자 그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삶에 그 꼭 다 설명을 해야 되고 꼭 다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근데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침묵의 중요성이 천마디, 백마디 말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남자분들 가운데 아주 침묵을 즐기하는 분들이 참 많죠. 말 안 하는 것이 무슨 남자의 상징인 양. 어쩌다가 라디오 사연을 들었는데 너무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근데 석 달 미국 출장 가면서도 아내한테 말을 안 해요. 그거는 비정상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런 침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절함. 침묵이 여러 말을 오히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적절함. 괜히 그 순간에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이분의 속을 모르니까 조심하는데 그냥 한 개를 알면 10개, 20개를 말하려다가 딸랑딸랑 미천이 드러나서 또 망신스러워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침묵은 때로는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금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이렇게 좀 들어가시는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젊을 때는 다 속에 있는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려. 나는 이거 다 말해야 직성이 풀려. 난 원래 그래. 근데 그게 똑똑하게 비춰질 수 있는데 진짜 헛똑똑일 때가 많죠.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얘기하고 사나. 집어삼킬 때도 있고 또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때도 있고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보통. 근데 그것이 삶의 지혜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커다란 우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케 만드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요. 침묵까지도. 오늘도 우리 또 수요 예배가 있죠.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15절부터 주신 한 절 한 절의 말씀의 의미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한 주도 채 안 남은 특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지혜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